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2월 16일 목요일 두려운 일.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하나의 긴 권면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권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된다. 물론 이와 같은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일깨워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지불해야 하며 그 대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8에서 31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하기 위해 그들보다 앞서 살았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주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흥미로운가? 바울은 죽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이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은 후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다. 바울은 만일 옛 언약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또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은 그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즉시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과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에 관한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배도하고 불충실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서 나타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도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묵상.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신명기 32장 36절. 심판의 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적용.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인들도 회개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음.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호소하셨다. 선지자 어왕 706.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주신 것들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소개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신앙의 유산들이 즐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도 설명하셨고, 때로는 아주 강력한 직설법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맨 첫 장인 1장과 맨 마지막 장인 28장에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1장 3절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전한 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제국 한 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19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중 9편은 바울이 설교를 하였고 그중 7번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가 각각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외치는 설교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가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본문 1절을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할 때에 이 먼저 쓴 글은 어떤 책을 의미할까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 글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누가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이 곧 사도행전의 감동스러운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사복음서를 보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그 긴 분량을 누가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제자들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동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온통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나 이 땅의 세속적 권한을 확장시키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파워를 얻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두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재건되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347페이지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은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으로 분리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서 매우 빠르고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과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는 현실에 저희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굉장한 핍박을 하며 교회가 전멸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버린 그러한 때에도 빌립이 단독으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울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거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22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노크를 하시며 마음 문을 열으라고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조의 초청에 그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에링턴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약속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권한은 성령께서 가지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유심히 보시면 성령의 주권적 사역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그 나라는 성령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며 행사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주어지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세상 왕국에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 왕이 되시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나타내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마르투레스, 순교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3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 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을 깨우치려 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죽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숨어야 한다. 여기에 거듭해서 자신은 죽어야 하며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없어져야 함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죽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참된 증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다음에 글을 음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 그날 밤 어떤 사자가 피곤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자기의 이방 신들의 이름을 빌어 맹세한 이세벨의 말을 전달했다. 그녀는 이스라엘 앞에서 엘리야에게 행하되 그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행할 것이었다. 엘리야는 이러한 이세벨의 위엄과 맹세를 그가 행한 사업을 행하도록 그에게 위탁하신 분, 곧 하늘의 하나님께 보호를 탄원함으로 대처해야 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증오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사자에게 말해야만 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서 믿음과 용기가 떠나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늘에서 비가 퍼붓고 있었으며 사방은 어두웠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피의 복수자가 바로 뒤를 쫓기라도 하듯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을 쳤다. 그는 길에다 자기 종을 내버려 두고 떠났으며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메마른 광야에 서 있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9절. 엘리야는 이세벨의 진노로부터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또한 어디에서 도피처를 발견해야 하는지 그에게 경고해 주시고, 아합의 부지런한 추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 했다. 주님께서는 이때에 도망치라고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성급하게 움직였다. 그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심판을 이세벨에게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혁혁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을 것이다. 피곤에 지쳐 엘리야는 쉬기 위해 주저앉았다. 그는 실망에 빠져 불평을 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사는 것이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혁혁하게 드러났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적인 기별이 그에게 전달되자 그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기도드리자 불을 내려주시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잊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구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엘리야는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두 번 다시 인간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당하는 종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그가 낙담과 절망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는가? 오, 아니다. 엘리야는 절망으로 엎드러졌다. 하루 종일 그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수고했다. 그가 성문 앞까지 아합의 병거 앞을 달려가면서 길을 인도했을 때 그에게는 용기 충천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을 바칠 것이며 그분의 총애를 또다시 받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뛰어난 믿음과 괄목할 만한 영광스러운 성공 뒤에 흔히 따르는 반응이 엘리야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비스가 산 정상에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믿음과 감정의 깊은 계곡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당신의 종에게 있다. 그분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갈멜산을 비추며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불을 보내셨을 때와 전혀 다름없이 상심하여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떠나간 그를 사랑하셨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이들, 매우 깊게 느껴본 일이 없는 이들은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에게 마땅한 부드러운 동정을 그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쓰라린 투쟁 아래 서 있는 영혼들의 쓰라린 고통을 아시며 그것을 읽으실 수 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잠자고 있을 때 상쾌한 목소리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깨운다. 그는 마치 그의 생명을 추격하는 원수가 그를 정말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깜짝 놀라서 즉시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나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 곧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얼굴이 자기를 굽어보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 천사가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음식을 가지고 파송되었다. 그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 마련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는 또다시 잠에 빠져버렸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의 궁핍을 채워준다. 그는 피곤과 탈진 상태에 빠진 그를 어루만지며 동정이 넘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힘을 얻어 호렙에까지 계속적으로 여행했다. 그는 광야에 있었다. 밤에 그는 야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동굴 속에 유숙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상락 목사님 모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이 스위스 여행을 통해서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뭉클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였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 알프스 하면 유명한 꽃이 있어요. 눈 속에 피어난 꽃이고 또 노래 속에도 등장하는 네. 꽃인데 먼저 그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제가 이 알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여기에 간 것은 특별히 왈데젠스인들이 여기서 순교를 당한 그런 현장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서 그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또 그들의 높은 신앙의 교훈을 좀 되새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또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중에 자세히 보니 이곳저곳 눈덩이 사이로 꽃을 피운 에델바이스가 아주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꼭대기에 앙증스런 두상화가 피어 있는 게 보이니 틀림없는 에델바이스입니다. 눈 속에도 추위를 녹이며 고통을 통과하여 당당히 살아난 저 눈부신 생명체가 바람에 이렇게 너울대고 있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 눈 속에서 이 꽃이 핀단 말인가? 가까이 가서 보면 키가 10 내지 20cm 정도이고요. 입가 줄기에 흰 솜털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시작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떠오르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발랄한 그 마리아, 줄리 앤드루스죠? 그 도레미송이 시야에 밟히고 또 묵직한 폰 트라프 대령, 크리스토퍼 플러머 아이네입니까? 그의 에델바이스 노래가 기전을 울렸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특별히 브로썸 오브 스노우메이 유 브롬 앤 글로우 브롬 앤 글로우, 눈 속에서 만발하여 피고 크기를 영원하라. 아하, 이 노래가 우리가 평생토록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가슴 속에 아주 지지 않는 꽃으로 간직된 그 에델바이스입니다. 그 에델바이스를 알프스 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높은 산속 눈 속에서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환한 꽃을 피운 이 고관 에델바이스는 매서운 겨울을 통과한 이 한국의 붉은 동백꽃과 다름없는 화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백이, 한국의 동백이 정원에 핀 꽃이라면 에델바이스는 눈 속 그 피어나는 야생화입니다. 둘 다 설경에서 꽃을 피워서 고통에 승리한 생명의 한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no pains and no gains. 그 말 아닙니까? 고독과 아픔이 버무려진 이 가나픈 에델바이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하늘 그리는 것 볼 때에 아 깊은 감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눈 속 고통을 즐기며 이기는 승리의 춤을 추는 몸짓 같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알프스 산중에 피신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이 왈덴스인들이 아주 숭고한 믿음, 그 믿음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심신이 지치는 나에게 회복의 에너지가 생기게 했습니다. 해동이 없는 저 눈 속에서 강한 생명으로 피어나는 이 에델바이스처럼 나도 삶의 고통 중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고 약동하는 생명으로 솟아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저도 간절했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저도 아주 포근히 보듬어주고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모진 질곡에서도 더 많이 참고 더 자주 껴안아주면서 환한 이 목회의 꽃, 에델바이스 꽃처럼 이렇게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혹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뭐 할퀴고 물어뜯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더 넓히고 주님께 더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알프스 눈 속에 이 청초한 에델바이스처럼 꿋꿋한 기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프스의 에델바이스를 보며 처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에델바이스에 대한 그 이야기,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 또 그 순고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버렸던 이 왈덴스인들을 생각하니까 이 노크로스 노크라운, 뭐 십자가 없으면 또 멸관이 없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은 어디서든 교훈을 이렇게 끌어내시는데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알프스산을 이렇게 이 오르시고 또 이렇게 이 바라보시면서 얻었던 많은 교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훈들도 예. 함께 좀 이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죠. 목사님이 이제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림교회 한 목사로서의 천년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 또 깨달음, 또 아름다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교훈들을 좀 들춰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프스 산에서 정말로 그 한컷 한컷 아름다운 한 폭의 수산 산수화를 보는 것 정말 찬탄을 자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보면서 이사야 40장 26절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천년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혜의 알프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미술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 시편 65편 13절 말씀이 그 스위스 알프스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에게 보였어요. 저는 주님의 품과 같은 초원에 달려나가 마음껏 뛰고 뒹굴고 싶은 그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습니다. 운치의 이 알프스를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의 이 환승을 위해서 크라인의 사데이크 역에 하차했습니다. 이 역은 등반가들에게 전초지로서 길이 갈라지는 곳인데 라우터 브루넨으로 가는 길과 그린델 발트로 가는 이 방향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한 2km 정도 초원지대를 달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7km가 올라가는데 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거와 매니의 산을 뚫은 터널을 지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해발 3,454m의 융프라우 요 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저 위를 쳐다보니 보이는 것이 거기에서 알프스 산맥의 줄기가 아마 노아 홍수 때 맥굽이 이렇게 치솟아 윤기한 것 같은 영봉들이 보이는데 아이거봉, 아이거봉은 3,970m 해발, 매니봉은 해발 4,107m, 그리고 융프라우 해발 4,158m입니다. 이런 고봉들이 만년설을 이고 장관을 펼치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압도해오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이 트리오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각각 남성미, 하나는 중성미, 하나는 여성미의 조화를 잘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알프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또 오스트리아와 유고슬라비아로 이렇게 뻗은 산맥을 말하는데요. 최고봉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몽블랑입니다. 오늘 오를 이 융프라우는 등반객에게 아주 백미입니다. 천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봉의 높이가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의 두 배 정도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한라산 오르는데도 우리가 참 힘이 드는데.
네. 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니요. 우리나라의 그 높은 산이 최고 이 한라산인데 이 스위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예. 했고요.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멋진 환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처음 교회 나갈 때 기억절로 준 여름 성경학교 기억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외웠던 그 성경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기억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알프스가 아름답고 산이 높다 보니 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산이 험해서 이렇게 그 이 아픔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원고를 받아보니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 부분들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알프스의 악산이라고 그러죠. 이 3대 북벽이 있는데 마테호른 또 아이거 그랑조라스 이 셋 중에 아이거봉 북벽 롤스페이스라 그러죠. 아이거봉의 이 북벽이 악산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아이거 이 북벽을 비롯해서 등반가들에게 산의 대부분 이 북벽이 사면 중 가장 난 루트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이 모티브를 따와서 더 노스 페이스 브랜드로 그런 유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계곡 밑에서 무려 이 아이거 봉은요 1800m나 솟아 있는데요. 이 북벽은 움푹 파인 지형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둡고 침침하고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낙석강 또 낙빙 천지를 울리는 갱음과 함께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이런 눈사태 또 예측 불허의 벼락과 폭풍우와 추위 때문에 숱한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너무나 험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거 북벽은 오래도록 인간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은 채 수많은 등반가가 여기에 도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거기 등반을 시도한 희생자 중 거의 3분의 1의 육체가 그 찾지 못하고 이곳에 묻힌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인절벽이라고 그리고 공동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26살의 그 유명한 칼 멜린 건데 이 시체는 27년 뒤에 완전히 건조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크루츠의 추락 시체는 2년 동안 이 북벽의 밧줄에 매달린 채 방치해가지고 볼거리로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그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한국의 한 등반가도 이 무시무시한 북벽에서 올라가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대회에 알리고 베를린 올림픽을 홍보할 이벤트로서 알프스의 이 아이거 북벽 등정자에게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1936년 올림픽에서 특별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못 받았어요.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 1938년 7월 24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 등반팀에 의해서 북벽을 3일 만에 초동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 나치 깃발을 꽂았던 그 헤크마이어는 2005년 98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유명한 등반가가 생겼는데 이는 등반 그야말로 전문가인데 속도 등반을 하는 자였습니다. 스위스의 율리 수택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여기에 22번이나 오른 경험이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23번째로 시도해가지고 2시간 47분 만에 올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1979년 7월 25일에 한국 아이거 북벽 원정대 아구회의 윤 대표 씨와 또 허욱 씨 두 사람이 이 아이거 북병을 처음으로 초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때는 27이었던 이 허욱 씨가 2011년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재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33년 만에 북벽 재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확실한 것은 역사는 도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토인비 말대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연관지어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걸 강한 성령의 역사로 칠전팔기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이런 칠전팔기하는 것 없으면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난관을 헤쳐나가는 저 등반객처럼 그런 과감한 믿음의 도전의식을 주옵소서. 소원을 아랬더니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인의 사이데크에서 식당으로 들어가서 수프와 스위시 전통 감자 요리 레스트라 그럽니다. 이것을 야채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식당에 8개의 이 국기들이 딱 꼽혀 있는데 거기에 말이야 한국의 특기가 태극기가 한몫 끼어 있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30개의 나라 중에 이 한 4개 나라의 국기가 그 꼽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저는 말이에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한국의 위상에 어깨가 우쭐해졌습니다. 등산 철도에서 보니까 한국어로 안내 방송을 할 정도로 한국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아주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중에 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 말씀을 이게 듣다 보니 이 시간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네. 말씀을 통해서 이 에델바이스 이야기 또 특별히 아이거 북벽에 얽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도전이라는 또 하나의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